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의 영웅 나폴레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전 대륙을 점령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수 없는 나라들을 정복했던 불세출의 영웅, 최고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나폴레옹. 그가 한참 잘 나갈 때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의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 얼마나 인생에 자신이 있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얼마든지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자신감이 충만했든지 나의 사진에는 불가능이 없다. 명언 중에 명언을 남겼지만은 그 명언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급기야 전쟁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포로를 잡혀서 저 대서양 한중간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귀향을 보내졌죠. 자, 거기서 또 어떻게 인생을 쓸쓸하게 마감을 했느냐. 피부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나폴레옹 하면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말을 타고 정복을 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 나폴레옹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어떻게 쓸쓸하게 죽고 갔는지 그 사실을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귀향살이 하면서요, 대서양 한중안에서 거기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습니다. 출렁이는 저 바닷물은 인간의 눈물이요, 공중에 세차게 불어닥치는 저 바람은 인간의 한숨이로구나. 나는 세상을 떠나가면서 땅 한평 차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구나.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고달팠으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출렁이는 저 바닷물은 인간의 눈물이요, 그 섬 중간에서요 양사방을 쭉 돌아보니까 전부 다 바닷물입니다. 얼마나 인생들의 고통이 차고 넘쳤으면 저 출렁이는 모든 바닷물들이 인간의 눈물이다. 바다 중간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차게 불겠습니까? 육지에서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요 힘든데 바다 한중간에서 여러분 양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바람들이 인간의 한숨이로구나. 그만큼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단 말이겠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수많은 청년들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 나는 얼마든지 자신이 있어.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 인생이 더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게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꿈꾸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행복한데요, 아유, 나는 자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제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수 지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고통이 없다면은,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비결을 꼭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통령도 고통이 있습니다. 학박사도 고통이 있고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이런저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로 예가 될 수가 없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신에게 대답을 못하시겠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늘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집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이제 만났습니다. 밥이 나오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12시 10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뜨는 이름을 보니까 제 형님 전화번호였어요. 한국에서는 그 시간이 언제죠? 새벽 2시 10분입니다. 여기서는 12시 10분이지만은 거기는 새벽 2시 10분이거든요. 그 시간에 형님이 잠을 자지 않고 제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의 침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모사, 아버님이 소천하셨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한 2년 정도 더 사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년 1월 달에 내가 성사도에 나가면은 그때까지는 살아계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온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한자말에 천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다.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천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결국은 가셨구나. 그래 이제 부랴부랴 짐을 들고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입관을 하는데 장의사가 식구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이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제 식구들이 전부 다 그 영안실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마를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디차게 그런 모습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16년 동안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참 자식된 도리로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래서 다른 말이 잘 나오질 않더라고. 이미 천국은 가셨지만은 그런데 자식된 도리로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참 그 말밖에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제가 겪으면서 참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생들의 현실이구나. 이 죽음이라는 이 고통, 이별이라는 이 슬픔들이 온 인생들이 함께 찾아오는구나. 특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저와 똑같은 그런 심장으로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수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 임종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버님도 그랬고 그래야 늘 자식들 노래로 이거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 좀 근거리 있으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수 있지만은 신분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얼마나 오죽하겠느냐. 근데 이 죽음이라는 현실은요 온 인생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함께 미치고 있는 현실인.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구나. 너무너무 슬픔이 난무하는구나. 참 이번 죽음을 통해서요 또 한번 뼈저리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슬픔이 없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에는 고통이 없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슬픔이 난무하고 고통이 참 찾아오는지요. 그 대표인 예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은 장사를 갔는데 아들이 없어요. 요즘 세상은 뭐 아들이 없어도 괜찮고 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이 아들이 없어도 괜찮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만 해도요,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건만 25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소생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처절하게 외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아들이 없었기에 불신앙을 통해서요 엉뚱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그만큼 아들이 없다는 그 권력이 아브라함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몰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의 제일 고달픈 게 뭐냐면은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잘 알죠. 요셉은 라헬의 소생입니다. 야곱에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네 명 중에서도요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끔찍이 이뻐했던 그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 그 라헬의 소생이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자녀들이 요셉이 시기가 났어요. 그만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했죠. 저 들에서 양치다가 요셉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끔찍이고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 그 아들이 어릴 때에 죽었다는 그런 비보가 들려왔을 때 그 부모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애가 되어서 어디에 지금 헤매고 다닐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 현실이 야곱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딸 디나가 간통을 당하는, 문남승들에게 간통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 어쨌든 자녀들 때문에 참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잘 출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어느 하나가 애를 먹여도 애를 먹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다 제가 어떻게 내 속으로 났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대학 하나 잘 들어갔다 해가지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불현듯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별로 잘못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몇 가지 뭐 과자질을 한 것 외에는 별로 요셉이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팔려갑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갔습니다. 또 감옥에 또 그렇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요. 참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래서 내게 문제가 온다면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참 많은 실수를 했네,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지만은요, 지금 요셉은 그렇지 않거든요. 별로 잘못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우한 질고가 많습니까? 참, 감옥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이 요셉 인생에 펼쳐졌다는. 자,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또 미워합니까? 너무 잘나서 그럴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현상금을 거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금을 주겠다. 골리앗을 죽이고 성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를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현상금이 딱 걸리자마자요, 온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다윗을 잡아 주려고 합니다. 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천만인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온 주민이 참 원수들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 하나이다. 자, 여기다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므이가 온갖 재주를 퍼붓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의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닥 없이 자꾸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괴롭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말로 다 표현할 때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드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오죽했으면 기도의 임금이다, 그런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노뱀을 제거를 합니다. 그 노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불신앙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노뱀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상처럼 숨겨왔습니다. 근데 그런 노뱀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 대대로 전부 다 우상 숭배했거든.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 노뱀이 하나님 자체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이 노뱀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어요. 묘지에다 뿌렸어요. 정치적 설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신하들이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한 일을 두고요 반란을 일으키면 꼼짝없이 이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기획을 당연히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히스기야, 덜컥 병이 찾아왔네요. 성경 보시면 종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혹이 생겼는데 그 혹은 뭘까요? 암덩어리였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네 집안을 정리하도록 해라.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계획을 단행했는데요,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못되고 악한 사람은 일찍 좀 쓰러 가시고, 아니 믿음 좋고 인격 좋은 사람은 좀 오래 살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참 믿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일찍 떠나고요, 지지제도 애매기는 사람은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더라고. 아이고 저 인간 빨리 좀 안 죽나, 그런 사람 더 오래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고 또 세상을 일찍 떠나가야만 합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좀 장수를 하셨습니다. 84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제 어머님은 66세에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이 내가 받아들여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던 사람도 잘 없는데, 또 나를 미국까지 보내놓고 아니 좀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놔두시지 왜 이렇게 어머님 빨리 데리고 갔습니까? 온갖 엉망이 치면 다 일어났더랬어. 이런 건 마찬가지겠죠. 참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참 봉사하려고 그렇게 믿음 속에 살리고 애를 쓰고 발붕치는데 여러분들에게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찾아오고 또 질병도 찾아오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작은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들이 터져나올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인생의 현실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할게요. 레아 같은 여인을 보십시오. 이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이 절실했습니다. 나도 남편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왠 줄 압니까? 제가 좀 전에 야곱의 아내 네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내가 레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자기 동생 라헬 때문에. 성경 보시면 레아는 좀 알력이 부족하고 인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 라헬은 너무너무 예쁘던 것 같아요. 팔등시 뭐 미녀가 됐다든지 어쨌든 너무 예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통 야곱의 관심은 라헬. 눈만 뜨면 라헬의 처소를 찾아가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명분뿐인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도 한번 남편의 사랑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찾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쩌다가 한번 레아를 찾아왔어요. 임신을 했네.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구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이 절실했으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한번 찾아오는데 또 임신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아들을 내게 주셨도다. 시몬을 낳고 난 후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치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얼마나 절실했으면요 얼마나 삶이 고달팠으면 그 남편 사랑을 한번 받아보려고 지극정성 노력하는 이런 레아의 모습.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어느 누가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요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인사를 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고 나면 사람이 없어져요.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만날 때 제일 먼저 했던 인사가 뭐냐면은 밥 먹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는 고통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전혀 슬픔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지금 내 삶 속에 이런저런 고통과 슬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인생들이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에 하나 고통 없이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길이 있다면 제게도 좀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왔느냐?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찾아왔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창세기 3장 속에 살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뭐죠? 인생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면 오늘날에 이런 슬픔들이 없겠죠. 더 이상 이러면 남편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도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인생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그 사건으로 통해서요, 결국은 우리 인생들에게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에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저주가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원해도요, 아니 인생을 열심히 멋지게 잘 살아도, 근데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는 절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하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만 찾아드는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공포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저 평화원에 계시는 오바마 대통령,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학박사들, 절대로 이 인생의 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인생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탄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크리스마스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이날을 보고 우리는 성탄절이다. 이날을 보고 크리스마스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문제, 모든 사단의 권세들,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걸 아는 성도들만이요 참된 승탄의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이거 보시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선포를 했을까요? 지금 둘러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시를 여러분들이 직설을 하십시오.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소국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치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천사가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 기쁜 소식이 뭐죠?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그 말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 많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고통 속에 흐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참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에 좀 뭐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문제가 아닌 거겠죠. 질병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레아처럼 내가 지금 당장에 뭐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아내의 사랑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을 굳건하게 잡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걸 아는 사람만이 참 승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 들떠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지금 연말이 되니까요 뭐 파티하고 모임을 가지고 자꾸만 뭐 선물하고 이런 것에 자꾸만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거기에 맺혀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어젯밤에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추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휘황찬란한 그 추리랄지라도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 화려한 추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급기야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없애면서 할로데이로 바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말도 못 쓰게 해요. 할로데이 추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탄에 찾는 의미도 모르고요 기쁘다 구조오셨네 백날 천날 불러보십시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가 지금 걸려있습니까? 왜 슬픔과 고통이 조금만 남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신 거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성탄을 통해서요 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뭔지를 참된 축복이 뭔지를 확연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알고 이번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한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인도를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오는 성탄주일날, 성탄절날 진짜 여러분 기쁨으로 감성을 하는 게 한번 예배합시다. 우리의 전 인생을 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진짜로 기쁘다 구조하셨네 우리 구주 나신 날 그 복된 영광 속에 우리 자신들이 든든히 한번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두고 축복을 해가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냥 들떠지만 말게 하시고 진짜 우리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또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자신만이 누릴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